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지난주하고 동일한데요. 한 구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러주셔서 저희가 또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자들이 될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7번째 시간으로 물과 불로 깨끗하게 하심,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물과 불로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피와 물과 불 이것으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보충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복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제 그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혼의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피 이야기, 웬피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나?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징그러운 이야기고 역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피 이야기는 질릴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런 주제인 것이고 성경의 핵심이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만큼 정말 친숙한 이야기가 없고 또 감사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뭐였나?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그것은 혼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혼을 위한 속죄.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생각할 때, 물론 그 짐승의 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 피라는 것은 그 혼을 위해 속죄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 없이는 그 사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혼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그 피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성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 때그 성막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는 것이고, 성소에는 이제 보여주는 빵 테이블과 금 등잔대와 향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이제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긍휼의 자리인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군데와 이 피가 관련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 뜰에서 번제단의 사방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사방에 번제단의 사방에 피를 이렇게 뿌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또 이렇게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할 때 배웠듯이 지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지옥을 상징하는 이 번제단에 내 생명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생명이 대신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또 하나는 그 짐승의 피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짐승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나오는 그 피 중에서 뭐 한 2, 3리터 된다고 하는데 그 피 중에서 뿌리거나 바르는 건 굉장히 일부분일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번제단 아래에다가 이렇게 쏟는 것입니다. 거긴 그냥 땅바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관련해서는 성소에서는 피가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되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쪽 휘장, 그 휘장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돌파해서 찢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휘장에 피가 뿌려진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막고 있는 그 장벽, 그 장벽을 피로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그 휘장에 뿌리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늘 핏물이 튀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핏자국이 거기에 이제 있다. 깨끗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제 피가 적용되는 것은 향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제단이 둘인데 번제단이 있고 향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뜰에 있는 것이고 향제단은 이제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제단의 그 네 구퉁이에도 뿔이 이렇게 짐승의 뿔처럼 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 뿔들에 이제 이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하면 이제 향제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향제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죄 용서가 없이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씀드리고 간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뭐에 기초하는 것이냐면 피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가 일단은 죄 용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제단에도 이제 그 뿔들에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지성소에서는 어땠는가? 지성소에서도 이 피가 뿌려지거나 발라졌는가? 맞습니다.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 부분이 긍휼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피가 이 뚜껑 부분에 피가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뿌려졌겠죠. 그래서 그 금으로 덮인 금 도금 같은 형식이죠. 나무에 금으로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 위에 빨간 피가 핏자국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아, 지금 이 법궤의 뚜껑, 이 긍휼의 자리 밑에는 지금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지금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율법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나 사이에 피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내 죄가 덮이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혼의 속죄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해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발라지거나 뿌려지거나 또는 부어지는 이러한 피들은 사람의 그 혼의 속죄를 위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피가 다 혼의 속죄를 위해서 뿌려지거나 발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되는 이 뿌려지는 적용되는 이 피는 혼의 속죄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그 번제단에 이제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붓기도 한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피가 제일 많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소나 지성소에는 극히 일부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지성소에는 한 군데, 성소에는 두 군데, 그렇죠? 그 다음에 뜰에서 번제단에서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뿌려지고 부어지고 발라지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번제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 지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짐승의 살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는 그 냄새와 또 이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그 부은 그 피로 인해서 피 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로 그 성막에서의 피를 붓는 것은 주로 이제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광야 지대의 이제 흙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막 진흙 흙은 아니니까 피나 물을 부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처음서부터 고이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불 때 또는 그 자리에 계속 불 때 분명히 그 피비린내가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불이 타고 그 연기가 올라가고 피비린내가 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그 지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들의 벌레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곳이고, 사람마다 불에 절여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번제단, 그것은 그야말로 지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혼을 위한 속죄, 이것을 위해서 적용되는 이런 피와 별개로 뭐가 또 있었냐면 정결을 위해서, 또 헌신을 위해서, 또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피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제사장을 세울 때 이게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회복된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정결하게 할 때에도 똑같이 귓볼,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제 피를 발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가 뿌려지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첫 유언 언약, 첫 상속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대야에 피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렸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헌신을 위해서 또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피가 적용됐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이 뭐였냐면, 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과 헌신과 구별을 위해서 피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었냐면 물과 불이 있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 이렇게 말했으니까 피가 전체,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의 전체는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다. 그게 뭐였냐? 물과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하는 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흐르는 물에 섞어서 이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그 물두멍의 물로 씻어야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용도의 물도 있었죠. 또 불은 이제 그 타서 소멸되지 않는 재질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불에 달구는 거죠, 사실. 불에 이렇게 달구어서 이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불을 통과시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과 불을 통과시킨다, 물을 통과시키고 불을 통과시킨다 할 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과 기물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그 더러움이나 오염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손과 발에 묻은 그 모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거하고, 또 이 기물에 묻어 있는 어떤 세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거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와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실만하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쓰실만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노아 시대의 전 세계적인 홍수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대환난 때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으깨서 정말 피가 강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피를 통해서, 피의 물들은 이 세상을 피를 통해서, 살인자의 피를 통해서 다시 정결케 하시는, 이제 정화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또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해체시키는 이것은 불을 통한 어떤 정화의 개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이 정화의 개념, 이런 것들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큰 틀에서 볼 때는 뭐냐면 이걸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한다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실 마음이 없다면 그럼 정화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제껴놓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물이다, 뭐 전리품이다, 이런 것들 아예 하나님이 그런 건 다 버려, 갖다 버려,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걸 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불을 통과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걸 다시 쓰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요. 제사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물과 피로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성막에서 어떤 기물을 사용하시고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물에 씻기도 하고 피로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나 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물로 씻기거나 물뿌림을 당하거나 혹은 불에 가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나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물이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시련을 겪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물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불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물의 입장에서는 이건 일종의 시련이고 이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구별되어서 사용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요 개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과도 참 적용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와 물과 불을 성도들이 통과한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피와 물과 불을 통과한다는 이런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좀 유익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일단 피는 다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구약시대에는 물론 이제 짐승의 피로 이제 했는데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이제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성도나 신약성도나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적용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뭐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 맞나?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는 다 적용이 됐는데 피를 다 우리가 통과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냐? 물과 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문제를 위해서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문자적인 물이나 문자적인 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또 불에 뛰어드시고 뭐 이러시면 안 되죠. 물에 들어가시는 거야 뭐 샤워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한번 시편 66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시편 66편에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자, 은을 재련한다. 불을 통과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자, 이거 물을 통과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자, 물과 불이 의미하는 바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싸우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 이것이 지금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는 어떤 고난,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참 암송도 하고 굉장히 친숙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이디오피아와 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하에서 부정한 사람이나 기구나 옷 등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죽은 시체를 만진 자나 나병 환자는 거룩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고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과 같은 재질은 불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물과 불, 이것은 이러한 사람이나 기물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련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나 그 기물들이 정결해지고 구별되고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들을 물을 통과하게 하셨고 또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면서 그물에도 걸리고 불을 통과하면서 은처럼 재련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거룩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지체들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정말 주님 손 꽉 잡고 같이 주님과 함께 통과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언젠가 또 우리도 그런 것들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대비하고 또 그때에는 또 다른 지체들이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의 오염들, 이게 씻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그 욕망, 이게 불태워질, 불살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보다 합당한 그릇들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보니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고 또 죄의 그 오염을 씻어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순간에 물에 던져 넣으시고 어떤 순간에 불에 던져 넣으시면서 너 자나 너 이래도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자기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서만 사실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자녀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이 과정은 이것은 하나님이 부주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잔인해서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 사랑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을 여전히 고백한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불 속에 넣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 사람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불에 이렇게 던져 넣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제가 그 상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타는 용광로 속에 이 세 사람을 던지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래, 니들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나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의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불꽃이 이 세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게 하셨고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으실 때 하나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그때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다니엘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이게 그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욱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때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에 던져진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문자 그대로 불에 던져지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영적인 의미에서 물에도 던져지고 이제 불에도 던져지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던져지는 것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예요.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아까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평상시에는 듣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의 이러한 말씀들은 정말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지만 우리는 그러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넣으시고 하는 것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에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가장 친밀한 음성,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박형제는 그게 별로 안 어려운 것보다, 그럼 박형제님 혼자 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두렵고, 저도 참 어렵고, 긴장되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에 서게 하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어렵지만 이런 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율법하에서 어떤 사람이나 기물을 정결하기 위해서 피와 물과 불이 사용됐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그 혼을 위한 속죄, 이것을 위해서는 성막과 관련이 있었고 성막의 세 군데에서 피가 뿌려지거나 발라지거나 부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과 별개로 또 정화와 어떤 성별을 위해서 피가 필요했는데 피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물과 불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은 피는 다 적용이 됐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불과 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견딜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이거 통과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진토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제 손을 꼭 잡고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그 음성을 제가 듣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물과 불을 통과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